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오늘도 나와 엎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또 좀 쌀쌀하지만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컫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시되 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이 처녀 마리아가 자신이 예수를 잉태할 것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지만 사실 우리가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원했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때 충격을 받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완벽한 그림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위험한 요소들에 대해서 내 머리를 굴려서 너무 많이 깊이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에 약혼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직접 요셉을 설득해 주셨듯이 하나님이 인간적인 장애물을 필요하다면 직접 오셔서 설득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 마리아가 겁이 났죠. 그래서 사촌 언니 엘리사벳에게 달려갑니다.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있는 그 곳까지는 적어도 6, 70km는 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요즘처럼 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달려간 거예요. 믿음으로 천사 가브리엘에게 그러겠다 대답하긴 했지만 아직 마리아는 15살 정도 지난 아주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자기 사촌 엘리사벳도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려준 거에 근거해서 불이 나기 엘리사벳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이나 친구가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때로는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일, 혼란하고 불안스러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어렴풋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의 선배를 잘 골라야 됩니다. 나도 머리가 나쁜데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공부 못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거 굉장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면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어지럽고 힘들 때 이렇게 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문제는 항상 주관적이라서 명쾌하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3자의 시각에서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촌 엘리사벳에게 갔는데 이 성령의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축복인 것이 만나자마자 성령이 막 요동하셨습니다. 엘리사벳 안에 계신 성령이 마리아 안에 있는 성령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문지방을 넘어서면서 언니 있어요 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엘리사벳 안에 아기가 뛰놀면서 영적인 감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뱃속에 태아야 원래 뭐 이렇게 때가 되면 요동치는 법이지만 이때 그 움직임은 보통과 달랐습니다. 엘리사벳이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움직이는 거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확 움직일 때 어떻게 아느냐? 알아요, 여러분이. 그냥 오면은 압니다. 성령께서 움직이는 게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서로 만날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강하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사람들끼리 만나는 공간은 다릅니다. 벌써 LCS 들어오면 찬양할 때부터 딱 달라요. 이 코치들이 몇 달씩 기도로 준비하고 그런데 공간이 달라요. 우리 예배도 보면은 이 중보기도 팀이 항상 기도로 깔아놓지 않습니까?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끼리 딱 들어오면요. 그 공간에서 느끼는 게 다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순장이 기도 많이 하는 수는 딱 순예배 드리려고 들어오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같이 그냥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요동치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만남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엘리사벳에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요. 천사가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건 몰랐어요. 임신할 리도 없죠. 아직 사촌 동생인데 까마득하게 어린데다가 아직 약혼 단계지 결혼도 안 했는데 그 엄격한 사회에서 애가 벌써 사고 쳐서 임신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걸 알 리가 없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도 그 당시처럼 율법적으로 엄한 사회에서 약혼한 처녀가 애를 가졌다. 그러면은 이 제사장의 아내로서 집안의 언니로서 이 마리아의 임신한 것을 야단쳐야지 마땅하지 않아요? 너 어떻게 이렇게 몸가짐을 단정치 못해갖게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고 야단쳐야지 마땅한데 성령 충만하니까 같은 상황을 인간적인 눈을 넘어서 보는 거죠. 네가 복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보는가 보다 중요한 건 어떤 눈으로 보는가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고 뭐 이렇게 막 짜증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쟤는 뭐야 도대체 결혼도 안 하네. 이렇게 짜증내고 화낼 수 있는데 성령께서 알려주셨어요. 이것은 마리아가 행실이 나빠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함부로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좀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여기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모르는 인간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뭔가가 있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왜 아픈 것입니까?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라고 기도하며 성령님께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 속에서, 제 더미에서 보석을 찾아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늘의 언어가 튀어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힘든 상황이지만 당사자는 힘들어하지만 이게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선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했던 거죠. 만약에 다른 언니를 만났다면 그냥 뒤돌게 맞았을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다. 42절, 45절,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연거푸막 세 번씩 나오죠. 네가 복이 있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고 우리는 항상 복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는데 과연 무엇이 복인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가 아직 약혼한 단계에서 그토록 도덕적으로 엄격한 사회에서 갑자기 아기를 가진 것이 어떻게 복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에게 복이 있는가?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45절 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마리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가 다 이해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인생이 그게 진짜 복된 인생입니다. 지금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현실은 답답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축복의 미래를 믿는 사람이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보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려 하려도 될 것이요. 22절은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냥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는 게 아니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떤 분은 기도는 하는데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안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못 받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듣고 불안해하던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확신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 엘리사벳을 옆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믿음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랑 교제하지 마세요. 확신이 없어져요. 그러나 믿음의 동지들이 계속 옆에서 같이 기도하면 이게 확신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동지들이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오늘 기도 가운데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 말라. 오늘 하루도 두렵고 떨리는 결정과 일들을 많이 앞두고 있는 여러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도 이렇게 막 굉장히 힘든 면접을 할 때나 사람 만나고 그러면 막 손이 덜덜 떨리는 때가 있어요. 그럼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는 걸 느낍니다. 너의 오른손을 붙드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기름을 알면서도 한 발자국 떼기가 두려운 분이 있다면 그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지만 힘이 들어서 격려가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격려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령의 격려를 받은 마리아가 불안을 떨쳐버리고 성령 충만해서 화답하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유명한 그 찬양이 이 본문에서 나오죠. 찬양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터지는 것입니다. 찬양은 쥐어짜는 게 아니라 흘러나오는 것이거든요. 받은 은혜가 넘칠 때, 내가 몰랐던 은혜를 깨달을 때,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게 확신이 올 때 내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도 이런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은 성령 체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노래가 46절부터 이제 쫙 나오는데 이 마리아의 노래에 담겨있는 핵심 메시지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이 48절을 보니까 그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 마리아가 항상 겸손해요. 자기가 이런 축복을 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은혜를 당연시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마리아는 그게 없었어요.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는 게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49절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여러분이 오늘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심. 잘난 척하는 사람 같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같이 뛰어난 여자를 메시아의 엄마로 선택함이 당연하지. 누구를 택하겠어.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찬양했지 그걸 받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그 도구가 될 뿐이 내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 시선을 자기에게서 떼서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없으면서 제가 뭐 변변치 않은 사람 이런 말 그냥 매너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에 나오는 두 번째 띠임은 역전입니다. 대역전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시고 51절을 보니까 또 52절에서는 권세 있는 자들은 내리치시고 또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고 이게 굉장히 엄청난 역전이죠. 세상이 생각하는 잘나가는 사람의 그 코드를 하나님이 다 깨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빼곡고 돈 없고 힘없어서 서러운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때 아니라도 여러분의 자손에 대해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오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실 것이며 모진 비바람이 거치고 따뜻한 햇살이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부활로 변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패배에서 승리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에게 대역전의 반전의 드라마가 일어날 줄을 믿으십시오. 셋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 54절에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셨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수많은 외세 침략 때문에 깨부서졌습니다. 다윗의 왕조도 그냥 산산이 흩어져 버렸고 옛날에 고려 왕조 망하고 나서 왕씨들이 막 전국으로 흩어져서 숨어 살았듯이 또 거제도나 이런 데로 와갖고 그 왕씨에다 점 하나 찍고 옥시가 되기도 하고 또 그냥 지붕 씌워가지고 전시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필사적으로 살아남았죠. 그래서 누가 왕가의 손인지 다 모를 정도로 다윗의 왕조도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유다 왕조가 망하면서 바빌론이 들어오고 아수르가 들어오고 막 깨강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자랑스러웠던 그 왕조 가문이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다 숨어 사는 그래서 그 왕가의 후손이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옛날 같았으면 뭐 완전히 찰스 황태자처럼 버킹엄 궁전에 살 사람이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는 말이죠. 요셉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던 자신에게 흐르는 왕가의 피, 다윗의 피, 자신의 민족에게 흐르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시금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던 여러분 가문과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가문이 뿔뿔이 흩어졌어도 하나님은 추적해 오십니다.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나도 잊어버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추적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가다 깜짝 놀라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였지? 가만 보니까 한 10년 전에 기도했던 제목이 기도하고 나는 잊어먹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에 담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리아의 노래에는 개인의 비전과 민족의 비전과 인류의 비전이 서로 막 연결되어 있죠. 46절부터 49절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개인을 위해서 하신 일인데 50절부터 53절은 하나님이 모든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54절부터 55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사실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이 마리아 한 사람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모든 약한 자들의 인생을 역전시킬 축복이며 앞잡았듯 이스라엘 민족과 열방에게 흘려주실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피날레가 아니라 축복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슴에 이웃을 품고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고 그 복이 통해서 주위 사람들 전체가 그 복의 수혜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은 사람이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만큼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만큼 찬양합니다. 체험한 것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믿는 것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응답받은 것만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런 찬양이 터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찬양의 영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삶에서 주께서 오셔서 찬양이 터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